네, 함께 말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밧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더운 여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여름 어떻게 보내십니까? 집에 자녀들 있으신 분들 방학 잘 보내고 계십니까? 그래요. 애들이 좀 학교를 갔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같이 또 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과 좀 이게 방학이어서 파더링도 좀 해야 되고 패밀리 타임도 좀 가져야 되고 그래서 뭘좀 할래? 그러면 또 마땅히 많이 놀아본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뭐 무비 나이트 해요. 뭐 그냥 그럽니다. 최근에 영화를 한두 편을 반강제로 보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어벤져스 시리즈 한두 개를 봤습니다. 어른들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어벤져스 시리즈가 어떤 거냐면 지금까지 역대로 영화 흥행 순위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가장 흥행한 순위를 꼽아보면 전문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1등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걸 꼽는 분도 있고 이게 빠지는 분도 있어요. 2등은 타이타닉, 세 번째가 아바타 이렇습니다. 이 중에 본거두개 이상 있으십니까? 네? 요거 다음이 이제 어벤져스 시리즈가 쫙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어벤져스가 시리즈로 돼 있고 지금 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순위를 곧 아바타, 타이타닉 이렇게 이제 넘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아드님들이나 손주들 어벤져스 시리즈 뭐 엔드게임 뭐 이런 얘기 하면 애들이 우리 아빠 할아버지 세련됐다고 그럴 겁니다. 어벤져스 공상과학 영화인데요. 지구를 위협하는 외계 생명체에 맞서가지고 아주 지구 특공대의 아주 용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이들도 좋아하지만 거기에 뭐 아이언맨, 뭐 스파이더맨 이렇게 아주 오래된 맨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른들도 꽤 이렇게 팬층이 두텁습니다. 뭐 저는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졸면서 봐가지고 스토리가 잘 깨어지지 않고요. 영화 꽤 길어요. 두세 시간씩 돼요. 중간에 계속 이제 코 골반 옆에서 찌르고 찌르고 이제 그렇게 해서 봤는데 또 이게 보고 나면 이해가 잘안 돼요. 왜안 되냐 그러니까 그 전편을 봐야 된대. 그 전편을 봐야 된대. 그리고 그 각각에 나오는 그 영웅들의 원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걸 또 봐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어벤져스 시리즈는 끝나서 끝난 게 아니에요. 복고풍으로 옛날 10년 전 영화를 또 찾아보게 되는 이제 그런 판입니다. 오늘 서러운 시간에 뭐 많은 걸 배우신 것 같습니다. 눈이 초롱초롱. 하여튼 얼마 전에 본게뭐 지구가 한순간에 터졌다가 시간을 거슬러 가서 그 터진 걸 다시 꿰매고 막 이런 하여튼 희한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늘이 열리고 땅이 갈라지고 우주가 날아가고 사람이 반이 죽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막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벤져스 영화 시리즈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미지들을 이제 갖고 오거나 거기서 배우거나 영감을 얻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공상과학 영화 시나리오의 조상 같은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학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어떤 마음으로 읽고 어떤 마음으로 적용해야 할까요? 오늘 요한계시록 1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요한은 이 계시를 전해받은 종입니다. 1절에 모든 순서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께 알려주시고 예수님께서 천사에게 알려주시고 이 천사가 요한에게 알려주고 요한이 각 교회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것은 일어나야만 하는 일, 이게 헬라어로 데이라는 게 있는데요. 데이라는 말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그 꼭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데이가 나오면 하나님의 꼭이라고 우리가 이제 별명을 붙이고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꼭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속히 일어난다 그랬죠. 속히. 이 속히 일어난다는 말이 앞으로 미래에 속히 온다는 말이 아니라 신약성경의 속히라는 말은 종말이라는 뜻입니다. 이 종말이라는 말이 이제는 웬만큼 아시죠? 나중에 종말이 뒤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를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종말 시대는 교회 시대고 교회 시대는 성령 시대고 우리는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종말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을 통해 주는 이 계시의 말씀을 지금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듣고 읽고 깨닫고 준비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매우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미리 알고 겪는 것과 전혀 모르고 겪는 것은 판이하게 상황이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면 오늘날 교회가 겪어가고 있는 이 상황의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신 것을 같이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네? 성경 66권이죠. 요한계시록을 지금 쓰고 있으니까 성경 65권.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의 율법과 시편의 글과 선지자의 글들, 그러면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미 신적인 그 영감으로 교회에 회람되고 있었던 그 사도들의 편지들이 이미 하나님 말씀으로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 이 계시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로 결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상만 얘기하면 전부 짝퉁들이에요. 환상만 얘기하는 건 이단들이에요. 이 요한 계시록의 환상이 성경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그 말씀 속에서 이해되고 해석되고 그렇게 풀어주지 않으면 이것은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요한 계시록은 66번째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결론이란 얘기죠. 그래서 결론이기 때문에 반드시 요한계시록을 보아야 하고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65권 책들을 자꾸 다시 돌아가 들여다보아야 그 66권째에 있는 계시록의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첫 두 장에 아주 영광스러운 창조가 나오는데 계시록 마지막 두 장은 그 첫 창조보다 더 화려하고 더 영광스러운 새하늘 새 땅, 새 창조의 피날레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화를 처음부터 봐야 이제 이해가 되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어벤져스 시리즈도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또 보는 것이고 제가 그 엔드게임을 봤는데 이해가 잘 안 돼 하니까 그 앞에 있는 인피니티 워를 봐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또 아들이 그 봐야 되는 그 순서를 몇 가지 알려주던데 뭐 그러려 그러면 아이언맨도 봐야 되고 스파이더맨도 봐야 되고 원더우먼도 봐야 되고 뭐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좋은 영화일수록 영화를 끝까지 보고 나면 다시 처음부터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다시 보면 또 처음에는 못 봤던 그런 무수한 상징들과 그런 복선들을 통해서 영화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런 영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이야기인데요, 구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심판의 이야기가 세트로 가는 거예요. 우리 동전의 양면이다라고 할 때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심판이 세트로 가는 거예요. 왜 이러냐 하면 구원이라는 의미 자체가 심판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할 때 이미 심판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할 때 심판받은 바로의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심판받고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었어요. 유월절 그 패스오버 데이에 죽음의 천사로부터 구원받았다, 그걸 직격탄으로 맞아서 심판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패스오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의 이야기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막 두려워하고 그러면 안 돼요. 계시록의 핵심적인 컨셉은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그런 편지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지금 도미티안 황제의 치하에서 그 네로보다 더 극심한 그 핍박 가운데 싸우며 견디어내고 있는 전투하는 교회는 천상에 승리한 교회와 영적으로 하나다, 연결되어 있다, 전투하는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이다, 이것을 알려줌으로써 우리 끝까지 견디자 하는 그 소망과 확신을 주고 있는 그런 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좀 이렇게 SF 영화처럼 보이는 그 부분이 인 나팔 대접 이 심판 시리즈거든요. 인 나팔 대접 심판 시리즈로 이 뒤로 가면서 점점점 심화되고 강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그 세 개의 시리즈가 끝나고 나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인 나팔 대접 심판과 큰 성 바벨론이 망하는 이것이 중간에 있고 그 양쪽에 교회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에 일곱 교회에 대한 환상이 나오고 그리고 세상에 대한 심판, 세상에 대한 심판, 그리고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교회의 승리. 그러니까 지상교회와 천상교회가 마지막에 나오고 이 안에 심판 시리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지상교회에서 승리하여 천상교회로 승귀되는 이제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는 자는 성경을 봉독하고 그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 주는 설교자를 말하고요, 그것을 함께 듣고 그것을 지키는 온 교회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그렇게 읽어 들려주고 해석하여 들려주고 그것을 경청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온 교회가 복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가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점점점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걸 보시면 이 요한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부, 성자, 성령의 순서로 설명하는데 성자 뒤에 설명할 것이 많아가지고 성부부터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하고 성자를 마지막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뒤에 수식을 이제 쫙 더 해주고 있어요. 성부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라고 말했던 그분이시고요, 성령은 스가랴서의 일곱 영이다 라고 표현했던 바로 그분임을 확인해 주시는 것이고, 성자는 이제 충성된 증인이고 부활의 첫 열매이고 만왕의 왕이신 바로 그분이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일곱 교회들은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곱 교회들에게서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고 또 비추어 볼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은 뭐 손오공처럼 근두운을 타고 이렇게 막 온다는 뜻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 우리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빽빽한 구름이 그 산을 덮었잖아요. 그리고 성막을 만들고 지성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말은 하나님 영광 중에 임재하신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언젠가 구름 타고 하늘을 가르면서 쫙 하고 오시는 그 재림의 어떤 순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예수님이 그 사이에 성령으로 당신의 몸된 공동체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에게 임재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 애곡하는 것은 심판받아서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며 회복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런 그런 모습이에요. 성령의 바람이 임하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눈물이 일어나요. 그래서 부흥의 시절에는 애통함과 회개가 선행되었습니다. 그 성령의 첫바람을 맞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흥을 경험하였고 또 오고 오는 각 민족과 모든 세대들 가운데 그 성령을 경험한 그들이 또 한 세대의 부흥 세대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그렇게 우리 조국 가운데 불어닥친 성령의 바람들을 우리가 경험하였고 또 세계 교회를 또 섬기고 있고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주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예,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죠. 예,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초월하시고 완성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8절까지가 요한 계시록의 서론인데요. 이 서론을 마무리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사인을 인장 도장을 꽝 찍는 것처럼 나는 이러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보여주는 모든 계시는 확실하고 진실하다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신 겁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계시록은 네 개의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읽은 이 부분이 첫 번째 교회의 환상 중에 전반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곱 교회에 대한 환상을 곧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요한에게 나타났는가 하는 이제 그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요한이 밤모라는 섬에 귀향가 있는 겁니다. 나이는 90세 정도 되어서요. 그 밤모 섬에는 큰 채석장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노동 교화형을 주로 선고받고 올 초에 오셨던 임현수 목사님도 북한에서 종신 노동 교화형을 하시고 몇 년 하셨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나이가 90이 넘어서 교화형까지는 하지 않고 밤모섬에 몇 년간 이제 귀향을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렇게 있다가 10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뇌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주일입니다. 주일. 우리가 아는 주일. 안식구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날 예수님 제자들이 또 제자들의 공동체가 초대교회가 그날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만찬을 나누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초대교회부터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날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토요일 안식일을 고집하면 진정한 안식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거나 그것을 무시하거나 망각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안식은 가만히 누워 쉬는 게 아니라 안식은 우리 영혼이 살아난 날인데 그것은 죄로 인해서 이미 죽게 된 우리를 부활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바로 그 예수님, 바로 그 부활의 날을 우리가 기념하여 주일날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주일날 아침에 홀로 밧모섬의 어느 동굴에서 홀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우리에게 전해준 주님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 팔복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부활 후에 갈릴리에서 전해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그런 사명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친구인 제자들은 전부 다 순교했고 혼자 30여 년을 살아남아서 이제 곧 천국에 입성하여 친구들을 만나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일날 아침에 홀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그러고 있는 찰나에 바로 그 시간에 성령께서 요한에게 임재하신 겁니다. 감동과 전율이 그의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이런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보신 경험, 기억이 있으십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일으켜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맛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이죠. 예배는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희생적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좋아서 오신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 예배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 찬양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나를 불러주시고 기도로 나를 이끌어주시는 성령님께 나를 맡기는 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기 때문에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배자는 그렇게 성령이 감동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예배자가 성령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 말이 원어로 엔 푸뉴마티라는 말인데,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나올까요? 제가 복선을 깔아드렸는데 네 번 나와요. 네 번.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 네 번의 환상이 시작될 때마다 엔 푸뉴마티, 내가 성령 안에 있을 때, 한국어로는 조금씩 번역이 조금 다른데 헬라어로는 정확하게 엔 푸뉴마티,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가 성령에 이끌리어, 그때마다 이 환상과 계시가 열려졌고 그 계시는 성경과 주님의 성품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구약 성경에서 발견되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 발견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증하시는 그런 말씀, 그런 그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예? 시내산에서 들으셨어요? 예. 그럼 맞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을 휘감으면서 나팔 소리가, 지축을 울리는 나팔 소리가 막 울린 거예요. 빰빰빰빰 하면서 아주 그냥 큰 나팔 소리 가운데 모세를 이끌어 오셔서 율법을, 십계명의 말씀을, 그 돌판을 전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세를 중보자로 하여 백성들에게 언약의 율법을 주셨던 그 장면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말씀을 계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다 확인할 수 있도록 나팔 소리로 인지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보내진 편지였습니다. 이 관점을 놓치면 안 돼요. 교회를 위하여, for the church, 교회를 위하여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습니다. 언제 어떤 신비로운 일이 벌어질까를 점치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세워진 지상교회들을 위하여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고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또 따르고 때로 헌신하고 있는 그 신학, 그 신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개혁주의 신학을 하고 또 보수주의 신학 가운데 우리가 진리를 잘 보수하고 그러면서 세워놓은 신론, 인간론, 구원론, 성령론,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 뭐 이런 론들이 있잖아요. 그런 신학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죠? For the church,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사변적인 말장난을 위해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건 망가지는 거예요. 이미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신학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그런 신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신학으로 세워나가야 하고 우리가 그렇게 활용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를 두렵게 하거나 성도를 낙심시키는 신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도 주님은 말씀을 교회들에게 보내고 계십니다. 교회에게 계시를 들려주고 계시고 이 계시를 세상에 알려주라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아니 명령하고 계십니다. 재생해주라 이렇게 하고 계시죠. 할 수만 있으면 총천연색 칼라로 아주 입체로 보여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알고 미리 기억하고 미리 준비해 나가라고 우리를 자극하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사역자들의 사명이고 교회는 그 사역자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가 무너진 것도 북이스라엘이 무너진 것도 남유다가 마지막에 무너져 나가는 것도 말라기 시대에 포로에서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그 제사들이 무너져 있는 그 모습은 성전이 그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기능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고 있었던 그런 상황 때문입니다. 그것은 공동체가 모두 함께 그 사역을, 그 예배의 사역을, 공동체를 영적으로 세워나가는 그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합력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에 대하여, 교회를 위하여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대면한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특별한 모습이었습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는 뭐 그런 모습, 마치 뭐 예를 들자면 슈퍼맨과 아이언맨과 천둥의 신 토르 뭐 이런 걸 막 합쳐놓은 것 같은 뭐 그런 모습입니다. 13절 이하에 보시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상상해 보세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추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상상해 보셨어요? 어떤 모습인가요? 눈에서 불꽃이 막 레이저가 막 나오고 입에서 막 칼이 막 나가고 막 아주 대단한 전투력의 예수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벤져스 영웅들 다 합쳐놓은 것 같은 엄청난 전투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그런 신비한 얘기만이 아니라 하나하나 찾아보면 구약 성경에 다 나와요. 그게 요한계시록을 읽는 맛이에요. 예, 주로 다니엘서에 많이 나오는데요. 다니엘 7장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말로 보면 인자 같은 이, 사람의 아들, 그냥 사람의 아들이네. 그래서 어떤 소설가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설도 썼어요. 신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네. 그 얘기가 아니죠. 그것은 다니엘 7장을 몰라서 그래요. 다니엘 7장에는 이 짐승들의 나라가 나오거든요. 그 짐승들의 나라가 그 당시의 제국들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 괴물 같은 짐승들의 나라가 아니라 마치 사람처럼 보이는 어떤 분이 임재하셨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그 짐승들의 나라를 정복하시고 아주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거죠. 예. 그런데 그 예수님 모습을 지금 묘사하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어요. 어떤 옷이죠? 어떤 옷이 발에 끌릴까요? 제사장의 옷이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어요. 이것은 제사장이나 왕에게 적합한 그런 모습입니다. 흰 머리털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고요. 빛나는 얼굴은 전쟁에서 승리한 전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눈에서 불꽃이 나와요. 그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오는 것은 카리스마, 검이 칼이잖아요. 카리스마 있는 그 선지자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삼중직을 그리스도로서 수행하는 모습으로 오셨고 지금도 천상에서 왕, 선지자, 제사장 그 삼중직을 수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음성이 약간은 나팔 소리 같았는데 지금은 무슨 소리 같다고요? 많은 물 소리 같다고요. 여러분 맑은 물소리가 아니에요. 이거 맑은 물소리를 잘못 쓰시는 분이 있는데 많은 물소리 들어보셨어요? 나이가라 폴 가보셨어요? 빅토리아 호수, 빅토리아 폭포 못 가봤어요 아직. 이과수 폭포 못 가봤어요. 이 3대 폭포를 다 가봐야 되는데 나이가라 폴만 겨우 한 군데 가봤는데 거기만 가도 알겠더라고요. 이게 막 얼마나 물소리가 큰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소리를 질러야 돼. 야 일로 오라고 막 이렇게 소리가 막 그 엄청난 압도하는 물소리.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입에서 나이가라 폴이 확 하는 것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요한이 그거를 느끼고 지금 이것을 많은 물소리 같았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주권자임을 나타내고 예수님 발이 용광로에 재련한 빛난 주석 같다. 이것은 예수님 사탄의 권세를 사탄의 목을 발로 밟으시는 심판자, 승리자 바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예수님의 엄청난 모습 앞에 서 있던 요한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7절 이하를 보시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예, 지금 엄청난 그 압도하는 모습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터치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이것을 기록하여 알려주라고 격려해주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감동하시고 또 우리를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로 계속 끌고 가시죠. 성령의 별명이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도록 예수님을 더 경험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시죠. 예수님은 두려움에 떠는 요한에게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역사의 주관자라는 뜻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자다. 부활하셔서 영존하시는 분이라는 뜻이고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다. 심판주이시며 영광의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요한에게 이런 놀라운 것을 보여주시고 기록하고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For the church, 이 위기의 시대 가운데 교회를 세워나가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으신 겁니다. 이 말씀은 요한이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 신실한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적용하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증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지혜로운 자 같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 일곱 별이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전부 다 엔젤로 나옵니다. 엔젤. 그러니까 이 엔젤을 만약에 메신저다 이렇게 사자 그 메신저로 번역을 한다면 뭐 교회를 대표하고 또 공동체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자를 뜻할 수 있는데 그 말 그대로 천사다 이렇게 본다면 교회를 천상적인 존재로 의인화해서 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교회의 정체성을 별이라고 보아주는 거예요. 별은 어디에 있죠? 별은 언제 보이죠? 밤하늘에. 그것도 깜깜한 밤하늘에. 예,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주변 빛이 없으면 없을수록 그 별빛은 더 강렬하게 더 반짝이며 그렇게 비추게 됩니다. 언제 보신 별이 가장 기억에 나십니까? 어디서 보신 별이? 예. 하여튼 뭐 제가 가본 곳 중에는 와라스 별이 참 좋습니다. 한번 꼭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어두울 때 그 별은 더 빛나게 되어 있고 여 일곱 촛대라는 것은 촛대는 빛이 아니죠. 그런데 빛을 안고 있고 빛을 보관하고 어둠 가운데 세워서 이 빛을 비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곱 촛대가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건 촛대도 어둠 가운데 나가서 빛을 비추는 것이고 별도 어두운 밤하늘에서 별을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말씀이죠. 어쩌면 어두울수록 그 사명이 더욱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되게 많은 지면을 좀 커버를 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찬양의 가사이기도 한데요, 이 성령의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엔 푸뉴마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장차 속히 곧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For the church,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 그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었고, 교회는 주님의 신부이고, 교회는 주님의 심장입니다. 교회는 순결해야 하고 정결해야 하고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는 건강해져야 하고 교회는 멈추면 안 됩니다. 끊임없는 심장의 박동처럼 계속하여 박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과 항상 대화해야 하고 주님의 마음을 잘 받아서 세상과 시대와 함께 소통하고 함께 시대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과 함께 언약을 맺었습니다. 사랑과 헌신의 언약을 맺은 것이죠.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엔 푸뉴마티, 온 교회가 함께 성령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성령의 가르침에 함께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기도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고, 찬양도 성령 안에서 하고, 우리가 안내를 하고 봉사를 해도 성령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방 봉사를 해도 성령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의를 해도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찬양하고 할 때는 성령 안에서 하는데, 회의할 때는 또 성령 안에서가 잘 안 되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그런 매뉴얼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유명한 목사님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교회가 계속 커져가는 동안 자기의 리더십이 점점 더 강력해지면 질수록 시간적으로 또 자기 역할적으로 자기에게 많이 늘어난 것이 회의래요.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되고 그때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되고, 예, 그때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중요한 결정을 할 수가 없어서 정말 성령이 더 민감해져야 되는, 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요구에, 성령의 감동하심에 우리가 이끌려가는 그런 우리의 사역, 우리의 섬김, 우리의 모든 현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선 그 요한의 떨림처럼 그런 감격과 떨림과 그런 울림이 우리에게 좀 재현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듣고 순종하는 그 자가 복이 있다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 복 있는 자의 자리를 놓치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예배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이 예배하는 순간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오기 전부터 벌어지고요, 이 예배하는 순간에도 계속하여 벌어집니다. 어떤 뭐 영적인 전쟁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 전쟁이 계속하여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예배되도록,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거룩한 예배, 정결한 예배, 능력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과 끊임없는 교감을 하는 귀한 예배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거룩한 신부의 공동체인 교회가 성경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경외함으로 붙잡고 우리가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실천해 나가는, 그래서 칠흑 같은 이 어둠의 시대를 밝히는 그런 별과 같은, 그런 빛과 같은 그런 교회 공동체 되기를, 산 위에 있는 동네 같은, 등대 같은 그런 교회 되기를, 그런 교회를 섬기는 귀한 신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요한의 계시록을 읽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미 오셨고 또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세워가라 격려하시니 감사합니다. 흔들림 없이 그 길을 성실하게 전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